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방송해 드립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회복 모임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역시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교사님 먼저 지난 10월 8일이죠.
네.
그 8일에 방송되었던 온라인 회복 모임 두 번째 시간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독자 가정에서 그 일어날 수 있는 수치심에 관한 그 상황 설명과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그 아내와 부모님들이 더 수치심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점검했죠. 그리고 중독자와 가족분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그 얼마나 관계가 연관이 되어 왔고 수치심이 그 회복 시작을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 수치심을 덜 야기하시는 생활을 지난 그 한 달 동안 좀 적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점검하고 확인한 수치심을 12단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회복 모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수치심과 죄의식의 형성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독증이 그 도박, 알코올, 마약, 음식, 섹스, 우울증, 인터넷 또는 어떤 그 중독증이든 간에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은 가족들은 수치심을 지닌 가족으로 모든 가족 규칙들을 그 자꾸 수치심 형태로 그 강화시키게 되죠. 그 여러분은 그 평소에 자녀가 그 식탁에서 밀크를 엎지르면 어떤 말들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가 너는 밀크를 엎지르는 사람밖에 안 되느냐, 너는 항상 밀크를 엎지르는구나, 아무도 밀크를 엎지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를 그 알아야 한다라고 그 말을 한다면은 그 자녀는 밀크만 엎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 수치심과 죄의식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치심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위 사람들이 모르게 감추고 보호하려는 것에 비해서 죄의식 감정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배우기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회복 모임 002 두 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에서 우리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중독자는 물론 가족의 수치심은 중독행위 저지가 아니라 오히려 중독자가 중독행위를 더욱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나 죄의식은 수치심처럼 그 다른 죄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 역할을 하게 해줘서 즉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될 때 우리들은 그런 잘못이나 죄의식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나쁜 행위는 가능한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12단계는 우리들의 죄의식에 그 기반을 둔 정체를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를 죄의식에 기반을 둔 정체로 변화시켜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좀 글쎄요.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수치심과 죄의식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어요. 수치심에 기반을 두는 부모는 자녀가 밀크를 엎질렀을 때 자녀에게 창피나 그 무안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죄의식에 기반을 둔 가족의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밀크를 엎지르면 지저분하고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식구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주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유를 엎지르는 그 지저분하게 되는 그 자체를 그 자녀로 하여금 깨끗이 그 닦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밀크를 엎질렀던 그 자녀는 자기가 엎질렀던 우유를 자신이 직접 관리로 닦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들이나 가족한테 그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죄의식을 안 갖게 되고 그 자녀는 우유를 마실 때는 그 다시는 엎드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죄의식에 기반을 둔 가정에서는 첫째 실수는 인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두 번째 잘못은 잘못일 뿐이지 그 사람의 가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세 번째 피해는 복구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이런 세 가지 다른 점을 보이는 것이 그 수치심 가족과 다른 것이죠.
지금 선교사님께서 중독자 가정은 주로 수치심에 기반을 둔 가정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왜 그 수치심 형태에서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어떤 중독증이든 간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독 행위나 중독적인 그 생각을 중단하는 것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복 1단계에서 우리들은 중독 행위에 무력하다는 사실만 그 제대로 이해를 해도 중독 행위를 아마 중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회복 단계들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자녀 회복 12단계를 다 하지 않으시면은 수치심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재발은 불행이, 그 재발하는 불행이 계속되길 우려가 있고, 실례로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의 중독 행위를 중단한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통한 그 게임이나 채팅을 중독적으로 하려고 하죠. 이러한 대리만족 현상은 문제의 근원인 수치심이 제대로 그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회복 모임에서도 수치심을 먼저 그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회복 12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이 수치심을 회복하는 실습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회복 1단계입니다. 우리는 중독 행위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를 어떻게 수치심 회복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수치심은 종종 관계성의 그 어려움이나 그 단절에서 그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고립하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수치심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고립 장벽을 제거하고 그곳에 지원적이고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복 모임에서는 회복 방송을 청취하시고 과제 답변을 읽으시고 또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들의 그 수치심 감정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죠. 우리들이 과제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답변 글을 읽은 다른 회복 참여자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비록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새로운 관계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렵던 비밀이 한두 가지씩 배출되게 되어서 수치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답변 사연에서, 그래, 당신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그 다른 회복 참여자가 올려주면 먼저 자신의 참담한 이야기를 했던 과제 답변자의 수치심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회복 12단계의 이행은 회복자로 하여금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점차 극단적인 그 행동과 태도에 관심을 보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 속에 균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을 그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마 아직도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실 겁니다. 이따위 회복 모임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그런 일들은 통제할 수 있었다. 내가 내 마음만 제대로 먹었다면 이따위 수치심 문제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온라인 회복 모임이 필요 없다. 내 문제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수치심 속에서 그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수치심에서 회복되어야 중독증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복장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치심에 무기력했으며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네, 자 이제 회복 2단계인데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런 내용과 그 수치심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치심은 그간 내적으로 우리들이 원래 나빠서 항상 나쁜 일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쁜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고 왔기 때문에 회복 2단계는 지금까지 변화할 수 없다는 우리들의 수치심 신념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회복 2단계는 우리들의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가 비정상적이며 수치심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복 2단계는 우리 자신보다 더 인자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그 방식으로 우리들의 위대한 힘에 대한 신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더 갖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세 번 복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 생각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 하십시오.
자, 이제 3단계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힘의 보살피심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네, 이 내용을요, 수치심 회복에 또 적용해 주십시오.
네, 수치심이 많은 그 사람들은 수치심 자체가 나는 훌륭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형성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필요해지며 회복 3단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힘과의 신뢰적인 관계성 형성으로 수치심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가족들은 중독자가 수치심이 많이 느끼면 오히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치심을 주면 중독자에게 더욱 수치심을 갖게 되어서 더욱 나쁘게만 행동하게 되고 수치심은 또 다른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치심의 기초를 둔 가정이나 그런 기관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계시다면 회복 3단계 이행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서 수치심 없는 영적 성장을 구할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수치심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회복 4단계인데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회복 4단계는요. 과연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를 아는데 도움을 주죠. 우리들은 배우자, 직장인, 부모, 그리고 그 어느 직책보다도 그 이상의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회복 4단계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수치심이 우리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지만은 남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보여왔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대한 재고조사를 다음과 같이 질문 형식으로 각자 만들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첫째, 중독자는 중독행위를, 가족분들은 가정에서 중독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수치심으로 숨겼다가 나중에 이익이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더 커진 체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요. 나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나의 장점이나 좋은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나의 좋은 점도 한 서너 가지씩을 적어보십시오.
네, 저도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고 싶은데요.
예.
자,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실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시인합니다. 와 수치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회복 5단계는요. 4단계에서 작성한 도덕적 개인재고 조사 그 내용을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위대한 힘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재고조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작성한 재고조사 내용을 다른 사람과 또는 과제 답변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답변으로 올려주시는 일은 수치심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그간에 우리들의 수치심은 아무도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함께 나누는 일은 매우 수치심이 경감되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회복 4단계에서 충분한 재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답변으로 올려주시고 또 그 내용을 다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일은 바로 회복 5단계의 아주 중요하고 골자입니다. 함께 우리 복정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수치심으로 잘못된 사실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시인합니다.
네. 네, 회복 6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성격상 약점들을 없애주실 그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를요. 수치심 회복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복 6단계는요. 우리들에게 수치심은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우리들의 결점들을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하여 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마치 우리들이 나태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의지가 약한 탓으로만 비난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완전주의는 바로 수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실패했으므로 나는 좋은 사람이 못된다는 생각을 갖기 쉬워서 심지어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시다가 중독적인 사이클에 더 처하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회복 6단계를 함께 저와 복청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수치심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시인합니다.
네, 자, 7단계입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없애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네, 이 내용을요, 수치심과 또 어떻게 연관시켜 볼 수 있는지요. 수치심 회복과.
네, 네. 네. 조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에 교육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향으로서 매사를 예스와 노, 혹은 맞거나 틀리고 전부 또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려고들 해서 겸손할 수가 없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은 적당히와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과장과 심한 수치심의 극단 현상이 아닌 그 중간 지점이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디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직책이 무엇이건 간에 재산이 나보다 얼마나 많고 또는 현금, 명성, 학력 등이 얼마나 많고 좋은가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사는 집이 다른 사람들 집보다 더 좋을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함께 우리 7단계를 복청하십시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심을 없애주시도록 간청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은 8단계인데요. 우리가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하도록 합니다. 라는 내용을 역시 수치심 회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회복 1단계에서 우리들의 행위 일부는 우리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회복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우리들이 위대한 힘에 의존할 것을 말하였고 회복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우리들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하고 회복 6단계와 7단계는 우리들의 성격 결함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본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회복 단계들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높은 그 수치심 수위를 자꾸 낮은 죄의식 수준으로다가 전환시켜 주어와서 우리들의 수치심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 죄의식은 우리들이 보상하려는 노력으로 더 할 수 있는 동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우리들이 보상 명단을 작성하시면서 그리고 그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수치심으로 주어왔는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을 해칠 의도가 정말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모임에서도 보면 이러한 데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드타임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통찰하기만 하셔봐도 우리들의 수치심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회복 9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어디에서나 직접 보상합니다. 네, 역시 그 회복 참여자들 예. 어떤 의미로 보아야 좋을까요?
네, 보상 작업이란 더 애드한다, 더 첨가한다는 의미로 회복 9단계는 우리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관계성에 긍정적인 사항을 첨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복은 단지 사과하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실 회복 9단계의 진정한 이행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선물을 얻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직접 보상 작업에 나서다 보시면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지기 훨씬 이전에 벌써 이미 그 상대편 사람들은 우리들 다 용서해 준 사실을 알고 놀라실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상 작업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제외한다는 그런 말은 의미는 피해를 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보상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더 수치심 상처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분간 보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십니다.
네. 아, 이제요. 마지막으로요. 그 회복 10단계에 잘못이 있었을 때는 즉시 시인한다. 그리고 11단계에 그 기도와 명상을 네.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촉구한다. 또 12단계에 다른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이 회복 원칙을 전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원칙을 실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복 1단계부터 9단계까지는요, 수치심을 죄의식으로 전환시켜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은 남은 10단계, 11단계, 12단계, 세 단계들은 우리들이 생활 기반을 수치심보다는 죄의식의 기반을 두게 하는 회복 유지 단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치심은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또 추구하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 1단계부터 9단계의 회복으로 그와 같은 사항들이 많이 없어졌거나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회복 10단계는 이제부터 개인 재고 조사를 계속하며 잘못했을 때는 즉시 신하시며 과거와 같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거나 또 믿어왔어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겨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11단계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와 복창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마지막 12단계 중에서 12단계죠. 그것은 우리들이 수치심이 회복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일이죠. 그들은 그 수치심을 낮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수치심을 축소시키는데도 이러한 봉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회복 도움 제공은 우리 자신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가치가 있고 뜻이 있는 그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분들께서는 모두 수치심에서 회복되셔서 아직도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것이 회복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학습한 온라인 회복 모임 세 번째 내용 마음에 담으시면서 평온 기도문 기도로 회복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미였고요. 상담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